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뭐 여러분들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뭐 매출이 높았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덕분에 뭐 주가가 뛰었다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주말이 지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월요일이 되니까 또 온라인이 바빠지죠. 사이버 먼데이라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이버 먼데이도 지금까지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말 크리스마스 땡스기빙이 지나면서부터 할리데이에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냥 왠지 바쁘고 또 왠지 분주해지는데 또 왠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갑은 얇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소비의 시대에 좀 더 나눔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제목처럼 이 소비의 시즌에 나눔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조여매고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잘 챙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계속해서 우리 뭐 비유를 읽었지만 두 사람이 비교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먼저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의 죽기 전에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죽기 전에 삶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죠.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우리 은경자매님처럼 막 보라색 가방 뭐 이런 거 보라색 입으면 그 당시에 염색으로 그랬다 그러죠. 염색으로 그 당시에 보라색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서 보라색은 부자들만 입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 루디아도 그런 어떤 그 보라염료, 자주색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나 또 예수님 때나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입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또 거기 보니까는 그 부자를 갖다가 표현할 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럽니다. 날마다 즐겁고 화로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시대마다 그 기준이 있겠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는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럽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냥 레프트오버죠. 그냥 남은 음식 그것을 구걸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냅킨 대용으로 부자들은 아마 그랬다 그래요. 냅킨 대용으로 손을 닦고 버리던 빵 조각을 먹었던 것으로 그것을 주워 먹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면 그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식빵으로 이렇게 하시죠. 네, 그냥 그런 거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그냥 버리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워 먹었다라고 그렇게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구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가 어디 피부병이나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피부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육체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던 나사로의 어떤 비참함을 부자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비유해 보니까는 어떤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두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처지와 운명이 바뀝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죽었죠. 죽은 다음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부자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조상님, 아브라함의 조상님이라고 보니까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아주 고생하던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처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상태,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이죠. 22절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22절입니다. 23절, 24절은 죽은 이후의 상태니까요. 여러분, 과연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반대로 아무런 설명 없이 부자는 지옥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지였던 게 천국을 가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자로 살았던 것이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 걸까?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보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과연 나사로에게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거꾸로 부자는 지옥에 가야만 했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소위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절 어디에도 거지 나사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 그런 것을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일까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하죠. 성화에 관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어렵다면은 단순히 말해서 그런 거죠. 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의 분야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변해야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변해야 하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죠? 예, 전 좋습니다. 예, 여러분 돈 좋아요. 돈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한국에 가면 지금도 있지만 한국의 강원도 횡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1960년대에 세우신 그러한 어떤 노동과 기도를 주로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입니다. 함께 노동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절약과 어떤 근검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수원에 가보지는 못했고 예수원에 관한 책을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읽었는데 그 메시지에 어떤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원을 세웠던 그 예수원에 간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노동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세우신 그 신부님은 어떠셨을까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죠. 정말로 근검하시고 절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 사경회 하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어느 날인가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초청 연사로 왔기 때문에 이제 다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주최 측에서 신부님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례비를 드려야 하는데, 그쵸? 사례비.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돈을 드려야 하는데 주최 측도 아는 거죠. 이분이 예수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정말 돈에 의지하지 않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례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다른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처럼 그냥 드리면 되나,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서로 굉장히 이 봉투를 주고받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셨나 봐요. 네, 그것을 풀어주신 게 대천적 신부님이었죠. 대천적 신부님이 봉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 참 이 녀석이 이 돈이 아, 참 세상을 사랑하는데 참 필요하지 말입니다. 예,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 돈이 필요 없을 것처럼 믿음으로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예수원 공동체 대천덕 신부님에게도 돈이 필요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어떤 면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가 비유를 볼 때 항상 그렇죠. 예수님의 그 어떤 비유를 볼 때 과연 이게 누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죠. 오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죠. 16장 처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거기에 청지기에 관한 비유도 있고 하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16장 14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돈을 좋아하는 제자, 혹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그럽니다. 예. 너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았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말하기를, 자, 너는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갈 수가 없고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옥과 천국의 어떤 넘어갈 수 없는 간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27절, 28절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죠.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해달라는 겁니다. 예.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부자에게는 지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제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제발 좀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 조상님, 제발 좀 그 땅으로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29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럽니다. 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뭐요? 예,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있다. 31절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부자에게는, 그리고 부자 형제들에게는 그들에게 살아 있을 동안에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 미시파트와 짜데시의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미가서 6장의 그 하나님의 부자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부자 너에게도,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도 이미 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졌고, 예, 모자라지 않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미 충분히 말씀이 주어졌는데 너를 포함해서 너의 형제들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지금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지금 나사로를 천국에서 다시 너의 형제들에게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들었는데, 공부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삶,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삶,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늘 설교는 제가 정말 몇 가지 어떤 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 이렇습니다. 이건 이 뜻이 저렇습니다. 라는 그 차원의 설명이 좀 더 덧붙여졌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들어서 깨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설교, 우리가 공부한 것들 거기서 분리되지 않은 정말로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나눔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그럴 힘이 없죠. 예, 정말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그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성들은 이 시즌에 나눔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물도 해야겠고 뭐 어디 휴가도 가야겠고 또 무엇도 해야겠고 그런 것들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포션만큼은 어떤 부분만큼은 정말 의지적으로 정말 우리의 뜻을 세워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실천이 들어갈 틈이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천을 발휘하고 결단해야 할 그런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어떤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세상,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눕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모든 해로움도 없고 모든 상함이 없는 그 이사야의 말씀 끝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따져서 오늘 본문의 기준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부자죠.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합니다. 별로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다 많아요. 거기를 부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와, 잘 산다. 그냥 그건 어쩌면 잘 사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게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은 게 좀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많은 게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지식이 많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식이 지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만 그것이 참으로 지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이 할리데이 시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복음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누어 주신 것, 자기를 비워 주신 것.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을 알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림보다는 나눔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너무 지혜로워서 답을 모르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모르는 답이 없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지혜를 모은 거죠. 지식을 모은 거죠.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 내 손 안에 작은 새 한 마리를 감추고 선생님한테 이 손 안에 뭐가 있냐고 질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아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손 안에 새가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대답하시면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선생님이 새가 죽었다라고 대답하면은 그때 손을 싹 펴서 새를 날려버리면 선생님이 틀리는 게 되고, 만약에 선생님이 새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은 새를 지그시 꾹 쥐어서 죽이면 그러면은 선생님의 대답이 틀리는 거지. 자, 제자들이 다른 친구들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한 그대로 했습니다. 선생님, 제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구나. 선생님이 금방 답을 알아맞혔죠. 그러면 선생님,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선생님,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선생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다 그래요. 얘야, 해답은 네 손 안에 있구나. 해답은 네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림을 추구하고 누림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꿈꾸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바로 그 해답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정말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돈 많은 바리새인, 돈 많은 제자, 나누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인지, 정말로 나는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모든 구체적인 실천 말고 이번 달에 구체적인 어떤 실천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